마가복음 20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 네 번째. 마가복음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주 예수의 생애 가운데서 발생한 사건의 순서에 따른 기록을 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생애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특별한 순서와 점진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질문함. 6장 45절부터 52절에서 우리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이어서 6장 53절부터 56절에서 우리는 각처에서 주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기록을 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놀라웠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갔으며 각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치료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어떤 종교적인 정탐꾼들, 즉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함께 모였습니다. 유식한 이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정탐하려는 목적으로 그분께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아래에 있었으며 주님은 북쪽, 즉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살피기 위해 멀리에서 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은 주 예수에 관해 정탐하러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은 장로들의 유전을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습니다. 5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에서 장로라는 말은 3절에 있는 것처럼 고대의 사람들, 즉 이전 세대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비난할 근거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반대되는 무언가를 실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내적 상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6장 45절부터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단지 하나의 이야기로 보일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어떻게 폭풍이는 바다를 통과하셨으며 어떻게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으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분께 질문했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이 부분에 관하여 그분의 빛비춤을 얻기 위해 주님을 앙망한다면 7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사람의 내적 상태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장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사람의 내적 상태가 아닌 사람의 위적 상황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내적인 상태의 문제는 그의 외적인 상황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내적 상태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입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6장에서 많은 것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타락한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에게 한 질문은 그분께 사람의 내적 상태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는 노예 구주를 정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다룰 아무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형식, 즉 외적으로 씻는 것과 깨끗게 하는 것을 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절호의 기회를 드렸으며 심지어 그분이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계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무리들과 특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7장 1절부터 23절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하는 모든 무리들과 일부의 무리들과 주님의 제자들, 즉 그분의 친밀한 동반자들을 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그때에 주님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완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결국 유익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친밀한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외적인 상황뿐 아니라 또한 사람의 내적인 상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성하며 사람의 인격이신 주 예수님은 사람의 상태를 치료하셨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우리의 외적인 질병뿐 아니라 특히 우리의 내적인 질병까지도 돌보십니다. 이에 대해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에서 중요한 단계를 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7장 이전의 주님의 복음 사역은 사람의 외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타락한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다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님께 마련해 드렸습니다. 6장에서 우리는 반대와 배척을 봅니다. 이 장은 노예 구주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의 순교를 기록하는데 이 순교는 요한에 대한 헤로디아의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장의 끝부분에서 주님은 바다를 건너 사람들이 그분의 치료를 받은 지경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기뻐 흥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은 환영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노예 구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있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7장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문적인 반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분을 체포해 죽음에 넘길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잡기 위해 그분을 정탐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악한 자다. 우리는 그를 처치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음에 넘기우도록 로마 정부를 설득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훈련받은 이 전문적인 정탐꾼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로 주 예수를 고소할 근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분께 사람의 마음 상태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7장에 있는 주 예수님을 환자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에 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전문적인 반대자들이 주님의 수술을 위해 수술실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 내적인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은 단지 외적인 상황만을 주의한다. 너희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주의하지 않는다. 먹기 전에 너희 손을 씻든 씻지 않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되는 것은 너희의 내적인 상태이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열어 그 상태를 드러내겠다. 이 장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타락한 사람의 마음의 악한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 예수의 결점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참되시며 그분은 결코 속이지 않으십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친절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7장에 있는 기록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분은 전문적인 반대자들에게는 솔직하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더 나아가 13절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은 나의 결점을 찾으려고 왔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너희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겠다. 너희는 내게 왜 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왜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지를 묻겠다. 너희가 너희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10절부터 12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부모를 대하는 일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를 존경하는 일에 관해서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습니다. 11절에 있는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코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무언가를 상징하는 예물 혹은 선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종류의 재물들을 말하는 장인 레위기의 처음 7장에서 수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상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사용된 영어의 재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코르반에 대한 번역입니다. 주님은 부모를 존경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들의 부모 존경하기를 소홀히 하라고 가르쳤으며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돌보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고르반 곧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관해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책망은 전문적인 반대자들을 잠잠케 했습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며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떠한 수치였겠습니까? 그러나 무리 앞에서 주님은 그들을 드러내고 꾸짖고 그들을 위스카는 자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부모를 속이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책망입니까? 이 책망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라진 후에 주님은 다시 무리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일들을 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적인 것들에 관해 크게 관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서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으며 더럽히는 세균들로 가득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추론,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계속하여 23절에서 주님은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으로부터 나오는 사악한 것들은 타락하고 죄 있는 사람의 본성의 악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무엇이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원을 둔 것은 아무것도 깨끗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악한 것들의 조성체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노예 구주가 그분의 복음 사역에서 사람의 내적 상태를 분석하는 문제에 이르렀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 즉 그분의 친밀한 동반자들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을 주의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주의하라. 너희 가운데 누구도 깨끗하지 않다. 너희가 얼마나 사람의 손을 씻든지 간에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깨끗케 할 수 없다. 너희를 더럽히는 것들은 너희 마음에 있는 것들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깨끗하지 않으며 또한 너희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